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5절 말씀으로 신약성경 260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지난 2년간 인류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길을 걸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도 많이 당황했었고 지금은 어느 정도 우리가 익숙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불편함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는 한 지역이나 한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 230여 개 국의 모든 나라가 다 이 일로 인해서 아픔을 많이 겪었습니다. 교회들은 문을 닫았고 규모가 작은 교회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또 우리 교회도 그동안에 하지 않았던 실시간 영상 예배를 드리고 학생들도 집에서 수업을 하는 이런 횟수가 많았습니다. 직장인들은 재택근무를 했었죠. 집에서 거하는 시간이 많이 길어지면서 새로운 단어가 생겨났습니다. 코로나 이혼이라고 하는 신조어가 생겼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가정에서 가족의 얼굴을 자주 또 많이 대하는 이런 시간이 많아지면서 부부는 금슬이 더 좋아지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더 돈독한 관계가 될 것으로 생각을 했겠지만은 그 기대는 다 무너져버렸습니다. 이혼율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가정폭력이 30% 이상이나 올라갔고 영국에서도 그와 비슷한 수준의 가정폭력들이 늘어났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옆나라 중국이나 또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이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원래 가정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아름다운 제도였습니다. 가장 시초, 제일 먼저 만드신 제도였죠.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께서 어디에 만드셨냐 하면은 에덴 동산에 만드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다 준비를 해 놓으시고 맨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하와의 손을 이끌어서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죠. 그러면서 부부로 연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은 지상 낙원 속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만남과 제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가정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것은 무엇을 의미해 주는 것이냐 하면은 에덴의 회복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에덴에서 쫓겨났었는데 다시금 에덴을 회복하는 거죠. 여러분, 에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곳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선을 할 때 함께 길을 걸으면서 그곳을 걸으면서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에덴이었습니다. 사랑이 있었고 쉼이 있었고 그리고 화목이 있었습니다. 모든 들짐승들과 사람이 서로 화목하면서 살 수 있는 곳이었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에덴의 모습을 회복해 가는 것을 말합니다. 고로 가정도 천국으로 회복을 해야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죄를 짓고 난 이후부터 어떻게 되었습니까? 평안과 쉼과 기쁨과 교제와 인정과 포용, 이와 같은 단어보다는 공포와 고통의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가정은 평생 부모를 원망을 하며 삽니다. 또 부모들은 평생 자녀로 인해서 한숨을 쉬면서 살고 부부 사이에 원수가 되어서 으르렁거리면서 사는 그런 가정들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단장을 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은 그러나 가정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치부가 완전히 다 그대로 드러나는 곳이죠. 가장 가까워야 할, 가장 서로 이해하고 포용해야 할 가정이 서로에게 상처를 가장 많이 주는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으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나죠. 그래서 그 가정이 천국이 되어서 상처를 아물게 해주고 안아주고 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반대되는 개념으로 가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영어 단어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그 단어를 선택을 하라고 했을 때에 1위가 mother였습니다. 어머니죠. 가정에서의 어머니는 가장 소중한 존재이고 아직까지도 그 역할을 잘 감당을 해 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위가 가장 아름다운 단어 1위, 엄마를 제일 먼저 떠올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2위가 아버지냐? 2위는 패션이었습니다. 열정이라고 하는 단어. 3위는 스마일. 그리고 4위는 러브, 사랑이었습니다. 쭉쭉 내려가다가 50위가 캥거루입니다. 70위까지 가도 father라고 하는 아버지의 개념은 없었습니다. 캥거루보다도 못한 것인가? 사람들의 머릿속에 어떤 단어가 가장 아름다운가 그 이미지를 떠올릴 때 아버지는 염두에 거의 없다라고 하는 이 비참한 사실.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문제를 냈죠.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밖에서 떠들고 소리소리 지르는 것을 네 글자로 뭐라고 그럽니까? 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글자는 네 글자였고 마지막 글자는 가로 끝이 납니다. 가. 뭐겠습니까? 정답이. 고승방가죠? 그다음 초등학교 아이가 답을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예. 아빠인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빠인가. 왜냐하면 고승방가를 할 수 있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를 수 있는 사람은 아빠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전에는 건넌방에서 아들들이 서로 싸우다가 건넌방에서 아빠가 이렇게 헛기침 한 번만 해도 조용했습니다. 그 정도로 아버지의 위치가 권위가 있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아버지의 존재가 가장이라고 하는 이 이름만 가지고 있지 그 역할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을 가장으로 세우실 때는 책임을 부여해 주신 겁니다. 가정을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내가 아버지로서 내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버지가 나의 역할을 감당을 해다오. 그래서 이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다오라고 하는 책임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가정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천국을 누리면서 힘을 얻고 그리고 평강을 누리고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다오. 가장 힘이 있고 가장 그 가정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로 하여금 그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부여해 주신 겁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요 2년간 전 세계인들은 어느 때보다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강제로 밀어 넣으신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진행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분명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기도하며 고민을 하다가 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정을 예배의 처소로, 교회를 부흥의 처소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이 가정과 교회는 그런데 직결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가정도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만드신 제도, 제일 먼저 만드신 제도이고 교회가 탄생을 한 것도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만드신 제도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같은 겁니다.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두 사람이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가정을 말하는 것이고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그곳에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내게 기도하면은 내가 듣고 무엇이든지 시행하겠노라 그랬죠. 이 가정이 모여서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할 때 내가 기쁘게 받겠다. 내가 기쁘게 받고 응답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에게 주신 사명은 가정을 바로 예배의 처소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면 로마서 16장 5절에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죠.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개척을 하실 때에 집에다가 개척을 하게 하셨습니까? 그 집이 원래 교회였습니다. 그 집이 원래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장소였는데 그걸 잃어버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가정을 교회로 하나님께서는 만드셨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가정교회입니다. 가정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 다들 모여서 그곳에 가정들이 또 다 같이 모여서 그곳에서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잘 되니까 교회도 더 잘 모이고 잘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 있는 교회가 잘 되면 다 같이 모이는 교회도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잘 되어야 교회가 든든하고 튼튼하고 넘어지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이 잘 되는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직결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찬송 소리가 있고 기도의 소리가 있고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있는 곳이죠. 가정도 그러해야 합니다. 제대로 된 복음이 가정에 들어가면 그 가정에 질서가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자신의 목숨과 같이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의 말씀에 복종하고 이것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질서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복을 받도록 하려면은 이 세상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 교육을 잘 시켜야 하고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도록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이것을 교육을 해주어야 하고 가정에서 실천을 해야 됩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를 할 때에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것도 잘하는 것이지만은 그 전에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또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이 관계들이 형성이 되어 있으면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것은 곧 다른 말로 조금 더 확장을 시켜보면은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내가 잘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 관계가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그대로 축소되어서 적용이 바로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면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부러워하는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광고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가정예배 체크리스트를 나누어 드렸고 또 드림교회 가정예배 1주차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A4용지 한 장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가정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아직 가정에서 예배 인도를 못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A4용지로 만든 겁니다. 그냥 그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처음에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을 하고 찬송가는 여러분들이 펼치셔야 합니다. 405장 찬송가를 뭐 지금은 아니고요 펼치셔서 찬송을 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 성경 본문을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설교 말씀을 제가 아주 한 일부분을 요약을 해서 기록을 해두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도 제가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그냥 이대로 읽고 아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고 주기도문 기록을 해둔 거 읽으면서 또는 암송을 하면서 주기도문을 하면 됩니다. 어제 우리 가족 다 같이 모여서 이 순서지를 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7분이 걸렸습니다. 제가 인도를 했는데 딱 7분이 걸렸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짧으니까 집중해서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해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 예배를 인도를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우리 아이에게 이 예배 순서지를 주어서 미리 준비를 해서 인도를 해보도록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만 예배를 인도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온 식구들이 다 같이 예배를 인도하고 그 예배에 동참을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10분 정도만 시간을 내면은 그러면은 이 가정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첫 번째로 주기도문이 힘차게 울려 퍼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부르는 찬송을 주의 깊게 듣고 동참을 하면서 그 찬송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에도 들어가시면 찬송이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찬송 여러 번 들으면서 같이 하셔도 됩니다. 함께 또 조화를 이루어서 소프라노 텐으로 나누어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혹시 찬송을 하다가 찬송이 좀 박자도 틀리고 음도 틀리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같이 웃으면서 이 찬송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같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됩니다. 절이 좀 많을 때는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으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다 같이 합독해서 읽으면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인도하는 담당자가 짧게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됩니다. 그리고 마무리 기도를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대로 하셔도 되고 또 다르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또 다르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을 힘차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르쳐준 이 기도 너는 이와 같은 형식으로 기도하라고 하면서 기도에 가장 정확하고 가장 표준이 되는 기도를 가르쳐주셨죠. 그래서 이 기도를 우리 가정에서 힘차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예배를 한 10분 정도에 걸쳐서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찬송 소리와 기도의 소리, 말씀의 소리가 울려 퍼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적어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마음을 다해서 찬송을 하면은 그곳에 성령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예배를 안 드릴 거야 라고 하는 식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한 분이나 두 분만이라도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럼 저기 방구석에 들어가 있는 그 한 사람이 예배 소리의 찬송 소리를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듣게 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예배는 식구들이 다 모일 수 있는 시간에 하십시오. 길지 않으니까 밤에 다 같이 모여서 하셔도 되고 식구들이 다 모일 수 있는 토요일 저녁에 하셔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가정에서 찬송 소리와 기도 소리와 말씀 소리가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서 임재하셔서 기뻐하시는 이것이 목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드리실 때 찬송 잘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돌아가셔서 1년에 52번, 52번, 적어도 52번은 여러분의 식구들이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시다가 이제 어느 정도 때가 된 것 같으면은 성경 말씀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을 내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십시오. 제일 좋은 것은 손을 온 가족이 같이 딱 잡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은 가족이 다 같이 손을 딱 잡고 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그리고 가장 강력한 모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신데 그 모습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나 마음속에 우리 가정에서 가정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1년, 2년 지금까지 지내오신 분들도 이번 주에 돌아가시면은 반드시 정 식구가 없으면은 혼자서라도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짧지만은 임팩트 강력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을 하시고 찬송할 때 크게 하십시오. 그런데 조심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 예배 드리자고 모아두었더니 억지로 막 이렇게 와서 앉아있는 자녀들에게 야단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끝까지 이렇게 하면서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는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이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야단을 치게 되면 거부한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대할 때에 쉽지 않겠지만은 그래도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큰 소리를 지르고 나면 야단을 치고 나면 예배를 못 드리게 됩니다. 예배에 방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들도 예배를 안 드리게 될 겁니다.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본문을 보면 마음속에 따뜻함이 있고 눈물이 나는 그러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얼마나 눈부신 활약을 했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송아지를 다 태우고 주변에 있는 물도 다 태웠습니다. 그리고는 이방 선지자 850명을 잡아서 기손 시냇가로 끌고 가서 다 죽였습니다. 모든 죄악을 다 척결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엘리야는 그 순간 민족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듣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죽였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그때의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 실질적인 권력자였죠. 이 이세벨이 듣고 사자를 보내어서 엘리야에게 경고를 줍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너의 목숨을 취하겠다. 이 말씀은 도망갈 테면 가라 그 말입니다. 자신 있다. 나는 반드시 너를 잡아서 죽이겠다. 그 선포를 한 것이죠. 이 소식을 듣고 엘리야가 갑자기 공포심에 사로잡히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사환과 함께 도망을 갑니다. 그 불의 사자와 같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무서워서 도망을 가고 있는 이 엘리야의 뒷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초라합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지 그렇지 않은지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엘리야의 뒷모습입니다. 사환을 두고 홀로 광야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하루길쯤 얼마나 비참한 발걸음을 걸었겠습니까? 하루길쯤 걸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주저앉았는데 그곳에서 너무나도 힘이 없어서 그만 쓰러져서 잠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가 잠들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죠. 여호와여 이제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취하여 가십시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왜 이런 꼴을 보게 하십니까?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쓰러져서 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민족의 영웅으로 등극을 하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850대 1의 싸움에서 승리를 했고, 그리고 3년 반 동안이나 내리지 않던 그 비를 그가 7번이나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비가 내려오도록 했던 그 사자의 모습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제는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죽기를 구하고 있는 초라한 모습의 엘리야입니다. 지쳐서 잠이 들어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천사를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8절을 보면은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엘리야죠.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군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그만큼 많이 지쳐 있었던 겁니다. 다시 누워서 잡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께서는 무서워서 도망가다가 지쳐서 잠들어 있는 엘리야를 깨우셨습니다. 그러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안타까운 시선으로, 야 도대체 너 왜 그러냐? 야 네가 싸운 것이 네 힘으로 싸운 거 아니지 않느냐? 내가 너를 도와주었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한 것도 내가 그렇게 해준 건데 뭐가 무서워서 그렇게 쓰러져 있느냐? 뭐가 무서워서 이렇게 도망다니고 있느냐? 이세벨의 경고에 그렇게 급을 먹고 도망가는 너는 도대체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냐? 여태껏 내가 너를 먹여주었고 내가 너와 함께 해주었고 죽은 자도 너의 기도를 듣고 내가 살려주고 했었는데 내가 오늘까지 너를 지켜주고 함께해 주었는데 이 정도를 가지고 무너지다니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무 말씀 없이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 어루만져 주시는 데는 하나님의 무슨 마음이 들어가 있겠습니까? 고생했다 그 말이죠. 얼마나 피곤하니? 얼마나 무서웠니? 이제 안심해라. 내가 곁에 있지 않니?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이렇게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육신의 피로를 채워주셨죠. 일어나서 먹고 마셔라. 보니까 숯불에 구운 떡. 여러분 떡을 숯불에 구우면요 정말 맛있습니다. 저는 떡국떡을 어릴 때 숯불 위에 올려놓고 구워서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꿀에 찍어서 먹었더니 참 그 기억이 납니다. 여기는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하나님께서 제공을 해 주셨습니다. 다른 추궁은 한 말씀도 하지 아니하셨고 그냥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천사를 보내어서 똑같이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먹고 마시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모습이죠. 성도를 대하는 아버지의 모습,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모습을 육신의 아버지에게, 자녀에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분석하고 너무 다그치고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자녀들도 자신들의 세계에서 아픔이 있습니다. 지치기도 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두려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시험에서 내가 합격을 할 수 있을까? 떨어지면 얼마나 부끄러울까? 이러한 마음들 그 속에 가지고 있으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왜 못했냐고 다그치거나 그렇게 해버리면 아이들의 마음은 점점 닫혀져 가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렇게 하는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한 번 더 묵상을 하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부모가 되어야 되겠구나, 다독거려주고 위로해주고 먹을 것을 준비를 해주고 마음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아이들도 예배의 자리에 편안하게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였을 때에 자꾸 예배 드릴 때 자세 바로 하지 않는다, 왜 목소리는 그렇게 내지 않느냐, 찬송을 왜 안 하느냐, 소리, 이게 원래 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모를 때 그렇게 하는 거지, 알 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예배 마치고 난 이후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내와 남편이 서로를 대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일을 하고 지쳐서 돌아왔을 때에 얼음 만져주면서 먹을 것을 제공을 하면서 위로해야 될 분은 아내의 역할은 바로 그 역할인 것입니다. 그 아내를 껴안아주는 것도 그것은 남편의 역할이죠. 호렙산에 도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면은 우리가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은 놀랍게도 이곳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기대합니다. 강한 바람을 기대를 하고 지진을 기대하고 불을 기대합니다만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난 이후에 아주 세미한 소리 속에 주님께서 계셨습니다. 우리는 너무 큰 것을 바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진과 불과 모든 것을 다 날려버리는 바람을 기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녀들에게 또한 이와 같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아주 세미하게 귀를 쫑긋 기울이고 가만히 묵상하며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사람이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언제 바뀌어져 가는지 아십니까? 기적을 경험을 했다고 해서 바뀌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은 눈앞에서 엄청난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다고 바뀌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제자들은 바로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오병이어에 있을 수 없는 엄청난 기적을 보았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바뀌어지지 않았습니다. 서로 다투고 싸웠습니다. 내가 높은 자리, 내가 더 높은 자리. 그 모습을 보면서 서로 다투고 싸우는 이런 모습들. 성도가 언제 바뀌어집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바뀌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위할아버지는 천국을 갔다 오셨습니다. 주일만 지키는 분이었고 주일만 지키고 평소에는 술, 담배를 다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몸이 아파 죽어 천국 가셔서 장례식 치를 때 살아나셨는데 이분이 천국을 다녀오시고 난 다음에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얼마나 열심히 주일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겼는지 모릅니다만 딱 6개월 갔습니다. 딱 6개월 지나고 나니까 또 담배 연기가 오면 담배 연기를 맞고 술을 마시고. 여러분, 기적을 경험을 한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어지는 것 아닙니다. 언제 사람이 바뀌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 속에 자꾸만 들어와서 그 말씀이 쌓여질 때에 그때 나의 성품도 바뀌는 것이고 나의 습관도 바뀌는 것이고 그래야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찬송 소리가 나와야 하고 기도의 소리가 나와야 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어야,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도 바뀌어지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도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전국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가정의 회복입니다. 이 가정이 회복이 되어야, 그래야 이 사회도 변화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해야, 우리 자녀들이 변해야 무엇을 가지고 변합니까? 세미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어제 하루 종일 제가 그 말씀을 축약을 하고 또 단어를 바꾸고 문장을 바꾸면서 그렇게 해서 만든 짧은 말씀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죠? 제가 봐도 사실은 별거 아닌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인도할 분, 맡겨준 그분, 다음 주에는 당신이 하라고. 그러면 그분은 일주일 동안 한 번씩 읽어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예배를 읽으면서 인도를 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옵소서, 이런 기도하시고 예배를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